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모니터에 또 작은 활자에 눈이 쉴 새 없이 혹사당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는 주변과 세상이 덜 선명해 보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가까운 글씨도 잘 안 보여서 돋보기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인문학자 김경집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안이란 눈앞에 있는 작은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더 멀리 크게 보라는 자연의 가르침이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멀리, 크게, 그리고 넓게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일단 눈앞에 스마트폰,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요. 저기 멀리 시선 옮겨볼까요? 6월 3일 토요일 EBS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은요, 나희경이었어요. 음악이 들려오네. 아, 요새 뭐 스마트폰 아니면 그런 인터넷 여러 그 기기들 요런 거에 중독된 분들 많으시죠. 저도 폰 중독입니다. 잠드는 순간 바로 그 직전까지 폰을 들고 있다가 잠 깨면은 가장 먼저 폰을 막 저도 모르게 중독자처럼 찾고 있어요. 어디 갔지? 더듬더듬 하면서 좀 가끔씩은 그 요즘에 스마트폰 디톡스 이런 거 많잖아요. 좀 하면서 멀리 좀 더 멀리 보는 여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 음악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자, 6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잠시 후에 토요초대석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시작할 거예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과 함께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길 위에 선 한 남자의 이야기 만나볼 겁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 준비돼 있고요. 그 전에 먼저 첫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잠시 후 읽어드릴 순례자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작가로 언어의 이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요,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꾸는 신비로운 사람이나 직업을 가리키죠. 파울로 코엘료의 대표작 중에도 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온 우주가 나서서 널 도와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거 옛날에 아나운서 시험 준비할 즈음에 정말 열심히 봤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나 자신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 이 책을 또 보기도 했는데 뭘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연금술사, 2번 마술사, 3번 요리사. 파울로 코엘료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건 뭘까요? 1번 연금술사, 2번 마술사, 3번 요리사.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노란 돼지 동화책, 용감한 내 친구, 줄리아 반스 장편소설 시대의 소음, 책 세상에서 지혜를 읽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트로베리 스윙. 국회의원들의 책장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까요? 현직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는 책도 읽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오늘도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정말요. 네. 많이 바쁘셨죠? 아프리카 출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아프리카랑 그 유럽의 한 두 나라 같이 해서 다녀왔어요.
아프리카? 어디 쪽이요?
아프리카는 이제 르완다, 그 중앙아프리카.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왔는데요. 이 아프리카의 17개국의 대통령들이 다 참석하는 트랜스폼 아프리카 서밋이라 가지고 IT로 아프리카를 좀 혁신해보자. 뭐 이런 서밋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출을 네. 하려고 거기 가서 이제 뭐 전시회도 열고 그래서 이제 이번 자리도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정부와 협약을 좀 맺고 국회의원들이 좀 가서 지원을 해주면 의원 외교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해주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수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원하러 간 거고요.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는 정말로 IT의 가능성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거에 정말로 많은 교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나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그 경제 수준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많이 뒤떨어지는 나라들이 네. 많은데 네. 그런 IT 이런 걸 통해서 좀 뭔가 메인 그 스트림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맞아요.
대륙이.
맞아요.
네. 늘 신중하게 책을 선정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아프리카 다녀오셔서 그런지 또 자아성찰할 수 있는 책을 가져오셨어요.
네.
네.
사실은 제가 늘 뭐 은퇴한다면
네.
내가 은퇴를 한다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뭐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그 산티아고 순례자길을 걸어보고 싶다. 그게 한 30일에서 한 40일 걸린대요. 800km.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은 제가 이 순례자를 뭐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난 그 5월 30일이 제가 국회에
네.
제 방에 짐을 들고서 국회에 들어온 지 딱 1년 되는 날인 거예요.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네. 근데 1년인데 저는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너무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갖고.
네.
그래서 제 스스로 제 초심도 좀 다시 다독여보고 또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일단 순례자라는 제목이 저한테는 좀 와닿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작가 있잖아요.
네.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상당히 그 뭐랄까 마음에 있는 얘기를 끌어내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이기보다는 자기의 자전적인 에세이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모로 와닿는 것이 많아서 택해봤어요.
네,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저도 사실 뭐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독 팬덤이 있는 작가잖아요. 파울로 코엘료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쫙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 브라질 작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삶의 본질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좀 얘기를 좀 하는데 좀 약간 신비스럽게 꾸며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올해로 70이세요. 47년생이신데.
연세가 많으시네요.
많아요.
네.
근데 전 정말 놀랐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이 이제 작가를 꿈꿔왔는데 부모가 너무 반대를 했대요. 그게 참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굉장히 우울했던 거예요. 그 우울하다가 17살 될 때 한참 민감한 사춘기 때 정신병원에 입원을 더 했고
아이고.
또 이제 법학과에 갔어요. 갔는데 적응을 못해서 중퇴하고 또 중남미, 북아프리카 이런 데 세계 곳곳을 너무 여행을 많이 했는데 70년대는 히피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록밴드,
네.
록밴드도 결성을 했고요. 작곡가도 했고 제일 웃긴 거는 웃긴다는 건 아니죠. 이건 뭐냐면 음반 회사를 나중에 또 운영을 해요.
정말 다양한 일들을.
너무 다양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잡지를 창간해서 브라질 그 군부 독재 때 수감돼서 뭐 고문도 당하고.
아이고.
파란만장한 거죠.
네.
이제 그러다가 1986년도에 이제 돌연 순례를 떠났다. 그게 아마도 이 파울로 코엘료의 정말 전환기 시점인데
네.
그 뒤에 제가 정말 더 깜짝 놀란 게요. 그렇게 왕성하게 이제 사회활동을 하다가 2007년도에는 유엔의 평화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브라질의 코엘료 인스티튜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네.
빈민층 어린이, 노인들 자선사업을 했더라고요.
인생을 한번 살려면
너무,
코엘료처럼.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왜 순례자라는 책을 썼는지 어렴풋이 알 것만 같은 인생의 궤적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저는 그 분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봤는데 저도 조금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코엘료가 고행길, 그러니까 순례길을 떠날 때가 38이에요.
네.
그때 이미 뭐 결혼돼서 아내도 있고 돈도 직업도 뭐 다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을 끊지를 못한 거예요. 꿈틀꿈틀 되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항상 허전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글을 쓰고 싶은데 이랬을 때, 용기를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성공한 작가도 이렇게 자기가 용기 없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나 놀랬는데 그때 누가 결국 가보라고 권유하냐면 아내가 떠나봐라. 여보, 당신이 이곳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이 세상 망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해줘요.
대단하네요.
네, 아내가 떠나라고 해줘서 그때 그 아내의 도움으로 지금의 코엘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국회의원이 됐지만 30년간 기업이 있었잖아요. 아, 제 남편도 항상 그래요. 제가 할수 있을 만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늘 해주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귀뚱으로 들어요. 막 잔소리 같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 막
네.
이래. 그런데 역시 이 자기 삶의 짝이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용기 있게 떠났더라고요.
멋있습니다. 코엘료의 그 아내분. 진짜 이렇게 멋진 대작가 옆에는 이런 소울메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1986년입니다, 이때가. 요즘에는 사실 제 주변에도 산티아고, 특히나 그 카톨릭이신 분들이 산티아고 순례 여행, 뭐 패키지 이런 것도 가시고 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유명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1986년이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 그러니까
네.
정말로 캐톨릭 신자 중에서 순례를 하고 싶은 분만 가셨던 건데,
네.
이 순례자가 그 다음 해에 발간돼요.
오.
그때 이제 성 야고보의 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많이 늘어나갔고, 1996년에 50만 명이 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01년도 지나면서 450만.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이 산티아고 길이 너무나 널리 알려져서 너무 많은 분들이 가고
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의원님도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쉽게도 못 가봤어요. 이번에 출장길에 스페인이 일정이 있었는데, 또 기업에 다닐 때도 스페인 출장을 많이 갔었는데 가보진 못했어요.
기회가 되면은 그죠? 꼭 한번.
예, 반드시 저는 갈 거예요. 근데 그 스페인 가이드가 농담한 게 기억나는데요. 그 산티아고 순례자길을 가면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온 분들은 그 걷는 게 쉽지 않아요. 800km를 하루에 20km씩 걷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지 아나운서가 걸으실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쉽지
아마.
않을 것
쉽지
같은데.
않죠. 그런데 다른 그 사람들 와서 걷다가 지치면 내가 내년에 또 오지 뭐. 나 충분히 마음으로 내 삶의
네.
답을 조금은 얻고 가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오신 분들은요.
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걷는데요. 그래서 마치 극기 훈련하는 것처럼
네.
내가 언제 또 오겠어. 그래서 정말 쓰러진대요.
그게 그 칭찬일까요?
아니라고
뭘까요?
봐야죠. 근데
그죠?
스페인
네.
가이드 말로 그 빨리빨리란 말이 꼬레꼬레래요.
꼬레꼬레.
꼬레야.
뭐 어떡해요.
그래서 너무나 그 한국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 그렇게 꼭 걸어야 돼. 막 군대 그런
그것도
것처럼.
경쟁이네요, 그죠?
네, 내가 꼭 반드시 완수하고 말 거야. 막 이런데, 저는 그, 이 성지길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었던 베들레헴이 있고, 또성 베드로가 묻혀있는 바티칸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 야고보가 묻혀있는 이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여기를 걷는 길이 세 개가 있는데, 제가 두 군데는 가봤어요.
네.
요 산티아고는 꼭 가보려고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같이 가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책, 순례자라는 책 많이 기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해요. 순례자길은 그 주인공이 파울로예요. 이름도
네.
똑같아요. 자기 이름인데 그 람이라는 작은 기독교 단체에 속해 있는데 자신의 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의 그 삶의 참다운 방식을 찾는 건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서 떠나는 길이죠. 내 자신을 찾는 건데 그때 이제 혼자 떠나는 게 아니고 안내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안내자가 뭐 코칭을 해준 사람, 멘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안내자 페트루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네.
책을 읽어보면 코엘료가 질문하는 것, 또 생각하는 방식, 여러 그 문제적인 인간이었던 자기의 젊은 시절, 그거를 이제 페트루스라는 안내자와 함께
네.
그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는 그런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요, 페트루스. 노래 한곡 듣고요.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 읽어보겠습니다. 제임스 테일러예요. Country Road.
여행을 하다 보면 거듭남의 행위와 관련된 매우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하루는 예전보다 느리게 지나가고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대부분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갓 나온 아기처럼 말이죠. 갓난 아기처럼 주위의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과도 더욱 가까워지게 되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들이 베푸는 아주 작은 호의조차 몹시 기쁘게 받아들이죠. 마치 남은 생애 내내 그걸 기억하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사물의 아름다운 면만 보게 되고 살아있음을 더 행복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언제나 사람들은 성지순례가 계시에 이르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구하는 자에게 삶이 관대하게 베풀어주는 수많은 축복을 담례로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당신과 이곳에 함께 있기 위해 내가 포기한 여러 계획들 때문에 걱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페트루스가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난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산 중턱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염소 떼들이 보였다. 그중 한 마리가 대담하게도 꽤 높은 바위의 돌출부 위에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문득 녀석이 어떻게 그곳까지 올라갔는지, 어떻게 내려올 것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어문을 품는 순간 염소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점에 의지해 뛰어내려 물 위에 다시 합류했다. 주위의 모든 것은 불안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평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세상은 알고 있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격렬한 지진이나 태풍과 폭우 역시 자연의 여정 중에 있는 순환이라는 것을. 자연 역시 계시를 찾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에 깊이 만족하고 있어요.
페트루스가 말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앞으로 내가 행할 것들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에서 나를 안내하기 위해 버려두고 와야 했던 일들이 걱정되지 않냐, 이런 나의 질문에 대한 안내자 페트루스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한만중 성우가 페트루스 역할을 했고요. 페트루스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 페트루스가 이제 안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태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전직 그 산업 디자이너예요. 상당히 또 특이하죠.
네.
근데 이제 책을 쓰도록 용기를 준 실질적인 인물이고 또 책 안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근데 저는 이 안내자 페트루스가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네. 부러웠어요.
좀 뭔가 옆에서 내가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냥 왜 한번 해봐! 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
가족이 아닌 사람 중에서.
그렇습니다. 페트루스처럼 잊을만 하면 그 나에게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산티아고의 길은 평범한 사람들의 길이다. 비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길 위에 존재한다.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네.
네.
굉장히 많은 훈련들을 해요. 그 책 안에 보면은
네.
훈련 이름들이 되게 재밌어요. 뭐 씨앗 훈련, 뭐 춤의 훈련, 듣기 훈련 이런 거 하는데 잔인성 훈련 이런 것도 해요. 뭐
잔인성?
막 그 땅에 막 매장 같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하는 그런 뭐 그런 훈련들도 하는데.
그러니까 순례길 가면서. 네.
근데 씨앗 훈련 같은 거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실제 따라 해봤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의미가 있는데 가끔 이게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바삐 살잖아요.
네.
근데 가끔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 육체를 어디에다 딱 가두어두고 내 소리를 좀 들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갑자기 그 왜 뭐라 그래야 되지? 죽음 체험? 뭐 요즘에 그런 것들 관 속에 들어가서 뭐 누워있고 유서 막 유서 써보고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전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는.
저도 아직은 안 해봤는데 전 TV 뭐 이런 데서 봤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게 사실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막 주마등처럼 이런저런 상념들, 후회들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파울로 코엘리오 작가님 정도면 진짜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셨고 또 심지어 순례길에까지 올라가셨는데 그래도 우리보단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훈련을 하는군요. 그 초반에 엿새 동안 각각 다른 길로 피레네 산맥을 오갔습니다. 근데 이때 페트루스가 또 속도 훈련을 가르쳤어요.
네, 속도 훈련.
네, 속도 훈련.
그 일종의 이제 뭐 느림의 미학을 가르치면 빨리 가라 우리나라처럼 뭐 꼬레꼬레 그런 게 아니고 느림의 미학.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한 며칠 걸려서 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돌아돌아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절제를 가르치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힘든 훈련인데. 걷는 거 좋아하세요?
저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걸으면서 내 소리를 듣게 하는 것도 그런 훈련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있잖아. 아,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런 편견들, 이런 것들을 좀 그런 훈련 속에서 좀 많이 없애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워낙 너무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바쁘게 사는 현대인,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한 달쯤 갔다 오면 진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저 정말 해보고 싶고요. 제가 항상 되뇌는 말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의원님, 누구나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의원님 지금 좀 하셔야 돼요. 너무 그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힘들 때는 오늘은 내일보다는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날 거야. 조금만 고생하면 내일은 오르막길일 거야. 이렇게 항상 생각은 해요.
네.
그래도 너무 어렵고 또 너무 시시각각 변화무쌍하니까
그렇죠.
제 인생에서 접해보지 못한 시간이에요. 1년 동안이. 그래서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른데 밸런스를 좀 찾고 싶은 생각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들 그러실 겁니다. 다른 분들도요.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얼른 드리고 다음 낭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례자의 화자인 나는 검을 찾기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릅니다. 순례자 여권과 함께 순례자를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책에서도 그의 옷에 붙어있는 이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역시 순례자였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례하시는 그런 분들은 약간 배지 같은 것처럼 이렇게 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개의 일종인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조개의 일종, 이게 제대로 힌트 드리는 겁니다. 1번 가리비, 2번 백합, 3번 동죽. 동죽이 뭔지 전 모르겠는데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낭독 이어갈게요.
오늘 우리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내 안내자는 강한 어조로 외쳤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사랑, 세상을 움직이고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 진정한 사랑에 관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잘 차려입은 한 여인은 연애에는 조금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이 테이블에서 저 테이블로 옮겨다니면서 잔과 접시와 포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저 여인을 보세요.
페트루스가 말했다.
에로스에는 여러 면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불행 속에서 발현되는 좌절한 사랑이죠. 저 여인은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 입맞춤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세상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을 보십시오.
그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노부부를 가리켰다.
겉모습으로 볼 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들은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겠죠. 람에 관해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의뢰들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 속에서 사랑의 힘을 찾아낸 겁니다. 거기서 에로스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필로스와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필로스가 뭐죠?
필로스는 우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과 다른 이들에게 느끼는 것이죠. 에로스가 더는 그 불꽃을 피워올리지 못할 때 결합된 커플을 유지시켜주는 건 바로 필로스죠.
그럼 아가페는?
지금은 아가페에 관해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가페는 에로스와 필로스 안에 존재하죠. 이제 사랑 이야기는 그만하고 축제나 즐기러 갑시다.
페트루스는 잔에 포도주를 다시 채워넣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즐거움이 전염되는 것 같았다. 페트루스는 취해 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 모습에 다소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오후에 한 말이 떠올랐다. 람의 의뢰들은 평범한 이에 의해 수행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 오늘 밤 페트루스는 다른 이들처럼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숙소까지 가는 동안 나는 깨달았다. 내가 내 안내자를 인도하고 있음을. 여행하는 동안 그 어떤 순간에도 페트루스는 나보다 더 현명하거나 성스럽거나 더 나아 보이려 한 적이 없음을.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었다.
나탈리 콜의 L.O.V.E. Love 듣고 왔습니다. EBS 북카페 토요 초대석 오늘은요. 우리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이 선택한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 읽고 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그 페트루스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뭐 에로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친구 간의 사랑 필로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죠?
네. 참 우리 예전에 어렸을 네네. 때 너는 아가페 사랑이야, 필로스 사랑이야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뭐 플라토닉 러브야
네,
뭐야.
러브야.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 소설에서 이제 뭐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네.
근데 이제 페트루스는 사실은 아가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모든 걸 소멸시키는 사랑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소멸시키는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아 그냥 왜 소멸시키는 사랑일까 했는데 이게 내 걸 다 주고
네.
내 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뭔가 정의할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다 주고 내 욕심도 없고 미움도 아픔도 다 없는 어떤 승화된 사랑. 그게 종교적인 사랑이고 종교적인 믿음이고 뭐 부모와 자식 간의 뭐 근본적인 사랑이고 뭐 이런 거를 페트루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맞아요. 옛날에 그 별자리 운세 아니면 뭐 이런 거 잡지 제일 뒤에 보면은 당신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있군요. 뭐 이런 거.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네.
페트루스가 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는데 그 외에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 바오로가 처음 썼다는 선한 싸움인데요. 왜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지. 송희경 의원과 한만중 성우의 낭독 통해서 알아보죠.
인간은 결코 꿈꾸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은 꿈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살아가는 동안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실망하고 충족되지 못한 욕망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죠. 하지만 그래도 꿈꾸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아가페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자신의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영웅들의 시대, 유랑하는 기사들의 시대엔 쉬운 일이었죠. 세상이 많이 변한 오늘날, 선한 싸움의 전장은 우리의 내면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페트루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길을 가면서 나는 싸움에서 적을 무찌르기 위해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자신의 현재입니다. 바로 거기에 진심으로 승리를 갈망하는 욕망인 아가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적이 악을 의미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적은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검이 칼집 속에서 녹슬지 않게 말이죠.
예전에 시골에 집을 지을 때 아내가 갑자기 방 배치를 바꾸고자 했던 일이 기억났다. 60살가량 되어 보이는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자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아내는 그의 묘안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 그토록 복잡한 말로 페트루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난 그에게 속공 이야기를 해주었다.
삶은 신비로운 산티아고 순례길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죠.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삶이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을 뿐이죠.
삶은 산티아고 순례길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주지만 우리가 그다지 신뢰하지 않을 뿐이다. 페트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멍한 상태?
네.
에, 우리는 이제 가르침이나 성찰이 필요할 때 뭔가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가장 진실한 건데 싸우고 헤어지고 화해하고 울고 불고 현재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진실이다. 근데 페트루스가 이제 수시로 강조하죠.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네.
비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길 위에 존재한다. 너가 아무리 특별하게 그렇게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평범함을 더 넘지는 못해.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게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
네.
그걸 포기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안주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치열하게 매일매일 내가 그런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해서 페트루스가 얘기하는 선한 싸움을 이어가자는 거는 나를 계속 증진시키자. 끊임없이 훈련시키자. 죽을 때까지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
네.
나는 배우는 거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쉽지는 않은 그 결심인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함께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페트루스가 갑자기 떠나요. 이 책 속에서.
네.
그리고 그때 엄청난 진짜 머리를 한 대 빡 하고 치는 고백을 합니다.
아, 이것도 진짜 머리를 한 대 또 쳐요.
네네.
예, 페트루스가 안내자 역할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뭐야.
자기도 초보였던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고백하죠. 누군가를 안내하고 가르치라는 거가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자기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 대 때린 건데 안내자 역할을 했지만 주인공의 인생을 바꿔줬죠. 그러니까 저희도 왜 부모가 그러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도 자란다고.
네.
또 선생님도 아이를 키우면서 선생님도 아이들을 훈육하면서 자기도 자란다. 그런 말을 생각나게 했어요.
아, 페트루스 진짜 귀엽네요. 정말 되게 대단하게 뭔가 진짜 선지자인 척하더니 알고 보니 처음이었다.
그때 파일로 쿠엘료가
네.
파울로 쿠엘료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게 많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이 검을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검을 찾는 데 성공을 하게 되나요?
네. 이제 찾긴 찾아요. 찾긴 찾는데 찾는 그 한 몇 페이지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야 이게 환상일까 아니면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네.
마지막 문장이 그래요. 그 자기 손에 검이 있는 거예요. 찾았죠. 내 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결한 물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근데 이제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검을 찾긴 찾았어요.
네.
그 산에 십자가와 어린 양이 보여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안내해 주는 작은 성당으로 들어가서 검을 받았는데 검을 받고 보니까 검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할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 자체에만 자기가 신경을 쓰고 검 자체만 찾으러 갔었지 그래 검을 찾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그 검 가지고 내가 뭘 할까 그걸 자기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검의 진정한 의미를 검 자체가 아니라 검을 찾는 행위 그리고 검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할까 그거에 대한 진정한 그 성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코엘료 다운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80년대, 그러니까 87년에 나온 작품이라고요?
87년도.
네. 네. 그 산티아고 순례 86년에 하고서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이 책?
저는 그냥 정말 다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삶에 지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젊은 청년들 네. 실업으로 힘들죠. 또 그 뭐 실버들은 또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힘들고 엄마들은 네. 또 아이들 키우기 힘들고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해야 되니까 힘들고
힘들어요. 저도
다 힘들어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도 힘들고
힘들어요.
힘든 분들 또 일상에 지친 분들 또 내가 비범하다고 난 특별하다고 조금 교만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또 내가 너무 잘 나갔는데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렇다고 기죽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 그것도 지금 아파서 치유를 해야 되실 분들 뭐 여러분들인데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스페인을 여러 번 갔었는데 네. 스페인은 정말로 여행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계절과 너무나 좋은 기후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떠나보셨으면 좋겠고 또 책도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오늘도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지 에즈라예요. Blame it on me. 토요일에 함께하는 북카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0528님이 문자 주셨네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의원님의 책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요즘 점점 시사 뉴스에도 관심이 생긴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경진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이 코너에 나오시는 의원님들이 뉴스나 아니면 신문, 기사 이런 데 나오시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솔직한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거를 계기로 또 시사, 정치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0528님에게 예담 출판사의 속도의 문의 책 보내드릴게요. EBS 북카페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카페 문 닫을 시간이에요. 벌써.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현진이었고요. 여러분 주말 일요일 편안하게 쉬시고 월요일 밤 9시에 다시 만나요. 꼭이요.